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5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사건을 함께 살피고 나누고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되어 있는데 어제 봤던 전반부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마치 슬라이드를 넘기는 것처럼 첫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 세 번째 장면 이렇게 장면들이 전개가 되고요. 각각의 장면들마다 예수님과 가룟유다의 모습이 들어있어서 서로 대조를 이루는 그리고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읽은 51절부터 56절은 후반부 내용이고요. 어제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마치 슬라이드가 착착착 넘어가는 것처럼 장면 3개가 이 본문 안에 들어있고요. 이 장면 안에는 예수님 그리고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겟세마네에서 잡히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잡히셨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첫 번째 장면이 51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한 명의 제자가 등장을 해요. 5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표현을 독특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쉽게 베드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굳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앞부분에 보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나왔는데 가룟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를 파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룟유다가 했던 행동은 나쁜 거죠. 예수님을 팔았던 행동이고 여기를 보면 사실 이 베드로에 대해서 칼을 휘두른 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 생각을 갖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만 놓고 보면 베드로는 여지껏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지금도 사실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마땅한 또 주님이 십자가 지러 가실 때 겟세마네에서 붙잡으실 때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마땅한 사람인데 사실 그러지 못했다. 그런 일종의 안타까움과 아쉬움도 녹아들어 있는 그런 표현과 설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51절에 보면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장면을 설명을 했죠. 그냥 칼을 뽑았다 이것도 아니고 칼을 휘둘렀다 이것도 아니고 손을 펴서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는 이런 행동을 했다.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사람마다 여러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용기가 있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은 가룟유다를 빼고 11명의 제자와 예수님 12명입니다. 그럼 붙잡으러 온 사람들은 몇 명이나 붙잡으러 왔을까요? 12명이 오진 않았을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칼을 지금 뽑는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붙잡겠다고 온 사람들은 이미 다 칼을 뽑았습니다. 몽둥이도 다 들고 있습니다. 더 좋은 무기들을 이미 준비해서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과장이 아니라 베드로 혼자 20명, 30명이랑 맞싸움을 하겠다고 지금 칼을 뽑아든 거예요. 저는 이럴 용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지만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면 이렇게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고 있는, 죽어도 좋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큰 용기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지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용기와 결단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주님도 십자가 지시면 안 되고 나도 십자가 지는 데는 끌려갈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일당백에 용기를 내고 이렇게 칼을 휘두르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많이 안타까운, 주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 말씀이 언제나 제일 중요하죠. 52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칼 휘두르지 마라. 그러니까 벌써 이 말씀만으로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가 다 끝난 거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책망하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누구 들으라고 한 말씀일까요? 베드로를 들으라고 한 말씀이기도 하고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죠. 예수님 팔아먹고 돈을 챙겼으니까 너는 돈 때문에 망한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칼을 뽑아들고 나를 잡으러 왔으니까 너는 칼로 망한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는 거죠.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로마가 이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정복하러 옵니다. 반란이 일어나고 다른 일들이 있어서 또 정복하러 와서 예수님을 향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칼을 뽑아들고 찾아왔던 것처럼 로마가 칼과 창을 들고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짓밟아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칼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칼을 뽑아들고 대적했던 자들이 결국에는 또 칼로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연 설명을 하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그냥 무기력하게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다. 얼마든지 막으려고 하면 막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붙잡혀가고 스스로 고난을 내가 감당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동시에 54절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이 예언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또 메시아께서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이 오래전부터 예언했던 내용이다. 그래야만 이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직업병일지 모릅니다만 이런 말씀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구절이 구약에 어디에 있나? 여러분 이런 구절 구약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신다. 이걸 성경에서 예언했던 거.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모릅니다. 베드로는 알았을까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도대체 뭐라고 예언을 했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베드로도 잘 모르니까 이 모양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예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몰랐을 겁니다. 저게 무슨 소린가 했을 거예요.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이 알려주신 뒤가 되어서야 아,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는 거구나 뒤늦게 알게 되지 지금은 이 말씀을 하셔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장면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행동이 대조가 되죠. 예수님은 붙잡혀 가시기로 결단을 하셨고 또 그대로 순종하셨고 베드로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도 십자가 지는 곳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평가는 간단합니다. 예수님 편에 서 있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면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예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예수님과 닮지 않은 것이면 그건 악하고 어리석은 것이죠. 다음에 두 번째 장면이 55절과 56절에 나옵니다. 55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하고 예수님이 먼저 등장하죠. 앞부분에서는 베드로가 나왔잖아요. 사실 55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주님을 잡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주님 주변에 있던 이미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나왔던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시키는 대로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있던 그 사람들의 행동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기록만 안 되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주님을 잡으러 온 주변 많은 사람들은 어떠했는가? 이미 칼을 뽑았습니다. 이미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딴에는 아이고 대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지 뭐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또 하나님 말씀이 아닌 여러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5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옳지 않다 이거죠.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성전에서 가르칠 때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으면 굳이 이렇게 오지 않았어도 갑시다, 십자가 지러 갑시다 해도 따라갔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잡으러 오지 않아도 누군가가 이 악역을 감당하지 않아도 주님이 십자가 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악역을 감당할 필요가 없는데도 악역을 지금 감당하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없어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거거든요. 내가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잡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56절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 너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잡으러 나온 것 내가 이런 모습으로 끌려가는 것도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이 56절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앞부분에 베드로가 나왔다면 이제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요. 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51절 맨 끝에 보면 사실은 하나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이것도 선지자들의 글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사실 구약 성경에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릴 거다 이렇게 예언된 부분이 어디 있을까 찾으라고 하면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멀리 구약까지 갈 것 없이 제자들이 도망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사건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 고난 당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장면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두 번째는 주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결국 칼을 뽑아든 모든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살 길을 찾아 도망치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한 두어 가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셨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이 힘이 모자라거나 완력에 끌려서 억지로 붙잡혀 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스스로 그 길을 걸으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잘 인식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충성을 하는 것과 순종을 하는 것은 때때로 좀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충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을 다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베드로가 칼을 뽑아든 것은 참 귀한 일이죠. 그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거니까요. 정말로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충성을 다했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목숨을 내놓고 충성을 했지만 이 행동은 결코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함께 십자가 지는 자리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칼을 뽑아들었잖아요. 만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이스라엘의 독립을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로마와 전쟁을 하자 그랬으면 베드로도 칼 뽑아들고 전쟁터 갔을 겁니다.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따라서 목숨을 내놓고 전쟁터로 가서 전쟁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잖아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나 베드로가 원하지 않았던 다른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안 따라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 항상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충성을 다하기만 하면 돼. 내가 정성을 다하기만 하면 돼. 뭐 우리가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고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내가 온 힘을 다해서 하기만 하면 그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많아요. 예수님께서도 하신 것처럼 구약이 그렇게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는 것이 맞는가?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맞다면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것저것을 해야 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 지팔아서 헌금하거나 목숨 내놓고 칼 뽑아들고 싸우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만약 베드로 입장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나 뒤돌아보면 어떤 아쉬움을 갖게 될까? 어떤 후회를 하게 될까? 그리고 베드로는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내가 왜 칼을 뽑을 만한 의지, 결단, 그런 담대함은 있었는데 십자가는 따라가지 못했을까? 내가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 십자가지로 따라가는 거, 이거는 우선은 믿음과 결단이 필요하죠. 결단이 필요합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의지와 결단만으로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여기는 믿음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결단, 의지는 있지만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아는 것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알아도 믿음이 없으면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아이들이 아 이쪽으로 가면 인생 망하고 저쪽으로 가면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내 인생이 도움이 돼. 알아요. 알아도 망하는 길로 갑니다. 우리가 그걸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음이 없는 건 달라요. 의지와 결단이 있는 것과 믿음이 있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대로 행동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아부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해야 그래야 믿음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래서 대부분 죄를 짓거나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세상적인 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걸로 안 따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세상적인 길을 선택하는 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럴 때에 종종 믿음의 선배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또 우리 동료들이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기도해야 그래야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할 수 있고 믿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후회했을 것 같아요. 이 장면을 보면서 내가 왜 칼을 뽑아들었는데 그랬는데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할 때에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에 주님이 십자가를 좀 수월하게 지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지 그때 같이 기도하고 주님 제가 제 고집을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혈기는 왕성했지만 참 이 결단은 대단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했다. 그렇게 후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잘 알고 그리고 그것대로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되도록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해서 주님께서 어디를 가시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어디에 계시든 주님과 함께 자리를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되는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이 주님의 뜻이고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지금 당장은 좋아 보여도 세상적이고 악한 우리의 욕심인지 잘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이것저것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의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깨닫는 귀한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충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의 능력을 덧입지 아니하면 다 감당할 수 없음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한 기도를 통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